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겸 우리 성례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교회의 의식,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어요?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림에서 보셨으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예식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만찬을 먼저 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까지 전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에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든지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나서 제자들은 마음이 아팠겠죠. 곧 주님이 곧 가시네. 떠나가시네. 어찌하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포도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가리켜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내 피로 용서할 그 피를 의미하는 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 바로 율법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약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십자가의 이 피, 바로 내 피, 이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이 언약의 피, 거룩한 피, 내 피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마시는 집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주를 이 만찬을 할 때마다 나의 피를 항상 기념하고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리 했지 않느냐 떡을 뗄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항상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항상 떡을 뗄 때 불경건하게,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을 가져온대. 주님의 몸을 많이 먹으면 좋더라도 떡을 가져고 막 장난스레 먹은 사람들, 그것을 식사 대용으로 먹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용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불경건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좀 이따 나눌 이 떡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운수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이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네 가지의 신학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이 캐톨릭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는데 화채설, 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인데 뭐냐면 이 화채설이 뭐냐면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진짜 주님의 몸이고 진짜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진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라고 하는 화채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여기 뭐냐면 공제한다. 공제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전제한다. 그게 공제잖아요. 그래서 이 공제한다. 우리 생만찬을 행할 때,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행할 때, 그때, 아직까지는 아니고, 평소에는 아니지만, 성만찬을 할 때, 그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공제된다. 캐톨릭에서 화채설은 뭐냐면, 이 자체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라고 하는 좀 다른 견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상징설, 기념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제설은 루터가 주장했기 때문에 일반 루터란 교회에서 많이 행하지요.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지 실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쯔빙글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게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특별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켈빈주의 장로교회에서 많이 행해주고 있는 그 신앙 견해인데 성만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한다.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여기에 임재를 딱 한다. 실제 몸과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만 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양무리 교회는 이 네 가지 견해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기념설, 상징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먼저 22장 혹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아닌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절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할 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몸을 기념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포도주를 볼 때마다 기념하게 되는 그런 기념성.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건전한 교회들에서는 이 기념설, 상징설을 믿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바로 이 기념설, 상징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았던 동영상을 3분 정도 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이어서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6장 말씀 봅니다. 네,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새 침례를 받은 분이 그의 주신과 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전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로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에 관해서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 믿고 나면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땅이 아니라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침례를 언제 받는가 이렇게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학습받고 교리문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 신약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언제 침례를 받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남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주님 살만이 부활한 사실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이죠. 거듭남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곳곳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슨 교육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세례, 어떤 성경에는 세례, 세례,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는 하나입니다.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밥티조 뜻이 뭐냐면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는 게 조금 잠긴 게 아니라 물소로 완전히 잠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 물에 잠기다는 뜻이고 영어로 베타이즈입니다. 그것도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어떨 때는 침례, 어떨 때는 세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방식도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수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성직자들 이렇게 물을 뿌리는 형태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뿌리는 거 적수례라고 합니다. 일명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라고 하죠. 두 번째는 관수례입니다. 관수례는 어떻게 되냐면 물을 위에서 이렇게 붓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죠. 관수례입니다. 이거는 물을 붓는 겁니다. 일명 영세라고도 하고 캐톨릭에서 많이 행하고 있고 적수례는 일반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수례가 있습니다. 침수례는 침자는 잠긴 침자입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요단과 침례를 할 때 완전히 그렇게 했고 성경에 보더라도 다 어디를 보더라도 침례를 받을 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수례도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침수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침수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침수례를 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 침수례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뭐 세례라고 해서 뿌리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교회가 아니어도 침례를 행하는 데가 전 기독교의 80%가 넘습니다. 순복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요즘 장로교회도 헌법에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세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헌법이 되어 있냐면 세례를 원칙적으로 하되 침례를 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기독교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가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침례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는 침례 요한부터 침례가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예수님 시대 때부터 계속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해오다가 언제 갑자기 이 침례 방식이 바뀌어버렸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 성당,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단인 천주교. 천주교에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야, 의미가 중요하지. 무슨 그렇게 그냥 의미가 중요하지 뭐 방식이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거나 붓기만 하지 귀찮게 왜 물까지 가냐 그래서 그냥 뿌리거나 붓기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행하는 세례를 받아야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뭘 만드냐면 유아 세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구약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유아 세례라고 왜냐하면 아기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고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미리 받게 하자고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리까지 바꿔버렸냐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자 교리 바꿔버립니다. 방식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대상까지 침례받는 대상까지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이후에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분명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수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편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너무 잘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데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에서 행했던 그 세례 방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 성경 헬라어를 보고 영어를 보더라도 얘들아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뿌리거나 붓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그래서 16세기에 드디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야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유아세를 한번 받았던 사람들인데 물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나베프티스트, 즉 재침례 교도라고 별명을 지어준 게 재침례 교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재침례를 받으니까 영국 성공에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너희들 왜 우리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너희들 이상한 거 하냐? 우리는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데요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영국에서 핍박을 가하자 드디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이 한 분리주의자들이 성경대로 우리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한 그룹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1606년에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침례를 행하다가 그 중세 때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캐톨릭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침례를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근간을 만들어서 지어낸 말이고 그 로마 캐톨릭에서 그 전까지 침례를 받던 것이 끊어졌죠.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캐톨릭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 약 1200년 동안 거의 1200년 가까이 전혀 침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성경적이라고 해가지고 침례교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침례교회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침례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막 그 교리적이냐, 그 다음에 어떤 그 교단적이냐 이런 입장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침례실에서 바로 침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뭐냐 그 이 침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를 안 받았다 그런데 아니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따른 겁니다.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신비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로부터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길로 간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나중에 40년에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아 이건 구약에 그냥 하나 있었던 일인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살고 거기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다 신약시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파노라마 이 드라마 속에 다 있었던 섭리예요. 자, 이 이집트가 뭘? 바로 이 애굽이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바로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바로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서 다 지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대륙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는 거예요. 길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는데 홍해를 건날 때 그 건는데 이 바다는 수십 메터인데 양쪽 옆으로 물입니다. 물. 바다 물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 구름에서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다 그 민족 전체가 침례를 받게 됐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즉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생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기가 막힌 오묘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거고 바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던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홍해 바다 속에서 그래서 저희도 침수례를 저희 교회가 믿고 침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